투약 돕기. 식사를 했으니까 다음 약 먹어야 됩니다. 약, 그지? 약 먹고 나면 그다음 먹었으니까 다음 뒤에는 배설입니다. 배설. 배설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은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배설할 수 있으면 간병인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 스스로 약, 밥을 못 먹고 움직일 수 잘 없어서 자기 스스로 배설을 못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 가족이나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는 필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식사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으면은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선생님이나 저나 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정말 정말 감사할 일을 당연히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가 누워 있으면은 뭐 자기 스스로 손으로 떠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여줘야 되고 자기 스스로 배설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화장실 모셔가서 또 배설해야 되고 침대에서 침상 배설해야 되고 기저귀 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투약 들어가면 투약 기본 원칙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를 통해 정확한 시간에 투약되도록 돕는다. 예, 그렇게 해서 투약 후 평소와는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난지 예, 약 먹고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 자, 돕는 방법 대상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약을 사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약의 종류에 따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과 그대로 투약해야 하는 약이 있으므로 되도록 약국에 가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돕는다. 약국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예, 약을 이렇게 쪼개거나 또 갈거나 그 다음에 캡슐을 열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캡슐 안에 들은 약은 그 약이 예, 위에 닿으면은 예, 위를 자극하고 위에 예, 안 좋은 상태 나타나기 때문에 캡슐을 딱 넣, 캡슐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넘어가서 장으로 넘어가서 약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걸 다 약국에서 이유가 있어서 캡슐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돕는다. 자,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예, 연하 곤란이 있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한다. 그렇게 해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는 약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는 약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답니다. 섞어주지 않는다.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잘못 복용했을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꼭 알아두기 있습니다. 금식인 경우, 자, 내일 수술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수술 있으면 오늘 저녁에 식사하고 나면은 간호사 와가지고 팻말을 딱 갖다 붙입니다. 침대 끝에 금식 딱 씁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말면 정말 아무것도 물도 뭐도 입에도 안 넣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금식이라도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된다. 매일 먹는 약. 그 약 먹으려면 뭐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까? 예, 물도 먹으면 물도. 물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혈압약 그리고 매일 투약하는 약 이것은 반드시 투약해야 된다. 그래서 약을 투약할 때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또 물이 나오는데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약을 삼키기가 수월합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약을 삼키기가 수월하고 그 다음에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가 예, 들어가서 약은 흡수를 해서 효과를 보려고 아프니까 안 아프려고 먹는 약 아닙니까? 그래서 흡수를 잘 시키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삼키기도 쉽고 책 교과서 나중에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삼키기도 쉽고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또 독성, 약에 있는 독성, 독성을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성이나 자 찌꺼기 대변이나 소변 보고 싶은데 변이나 요일을 느끼는데 안 가고 화장실 안 가고 또 약 먹고 독성을 몸에 많이 안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 안 필요없는 거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지? 끌어안고 있는 게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드셔서 그 독성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물을 많이 마시게 된 이유는 예, 삼키기가 쉽고 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독성을 해독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약을 약국에 갖고 온 그대로 두어야 되고 약을 쪼개거나 갈거나 하지 않아야 되고 또 다른 처방약 이외에 다른 약을 섞어 주지 않고 잘못 복용했으면 바로 보게 됩니다. 이거 사람하고 다 맞췄는데 잘못 줄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 해야 된다. 경구약 도끼 입구입니다. 입구 입으로 먹는 약 경구약 입구 그제 경관하면 관으로 먹는 거 경구하면 입으로 먹는 약 도끼 처방약 숟가락 주사기 물 컵 계량컵 눈금이 있는 약물통 빨대 물약 투약 치아의 착색 방지 자 시험 문제였습니다. 시험 문제 자 약을 먹는데 약이 치아에 착색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빨대가 부착된 컵, 또 빨대로 물약을 먹어야 빨대는 먹으면 바로 목으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이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치아에 착색될 때 약물이 치아에 착색될 때는 어떻게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가 이랬습니다. 빨대를 이용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그대로입니다. 치아에 착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가? 빨대를 이용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방법,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약 포장지에 써인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한다. 대상자가 입으로 약을 삼킬 수 있는지, 금식인지, 오심이나 구토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 꼭 알아두기. 약물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지금 손을 씻으러 막늘 손을 씻으러 나옵니다. 그지? 손을 많이 씻으러 하는데 손을 씻고는 손을 열심히 깨끗하게 씻고는 그다음에 보습제를 많이 발라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건조입니다. 물을 적게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화장수가 물입니다. 물이 주름을 물을 안 먹으면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게 해주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는데 그래서 손을 씻고 나면은 그다음에 보습제를 많이 발라야 됩니다. 오일이 들어갔다든지 와세린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통에 보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제 그래서 많이 발라야 되고 손을 씻을 때 비누를 사용하는데 어떤 비누를 써야 하는가? 자, 건성용 비누겠습니까? 지성용 비누겠습니까?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쓰는 비누는 건성용 비누를 쓰겠습니까? 지성용 비누를 쓰겠습니까? 예? 지성용, 건성용. 왜 건성용입니까? 예? 예, 건성인 피부로 가 있으면은 지성용 비누를 써야 된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요. 예, 건성용 비누입니다. 답은. 왜냐면 건성인 사람이 사용하는 비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피부가 건성인 사람이 사용하는 비누. 근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기름기가 많고 좀 이렇게 머리도 기름이 자주 그렇고 온몸이 좀 기름이 많은 사람은 지성용 비누입니다. 지성인 피부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비누. 지성용 비누. 건성인 사람이 사용하는 비누는 건성용 비누. 근데 이게 반대 생각해가지고 피부가 건성이면은 지성용 비누를 써야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지? 근데 비누 자체가 건성용 비누를 하면 이걸 그대로 풀면은 건성인 사람이 사용하는 비누입니다. 그지? 아시겠지? 여기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성용 비누를 쓰면은 이게 그렇게 많이 피부가 빡빡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습제를 바를 때는 오일이 많이 들어가는 것, 많이 들어가는 것, 약간 뻑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지나면 다 흡수됩니다. 그리고 또 와세린이 많이 함유된 것, 이런 거 하면은 촉촉하면 촉촉, 비누가 촉촉하도록.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제 이 애들이 걱정 안 하고 잘살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가 젊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좀 써야 되는 돈을 그래서 아주 듬뿍듬뿍 그지? 다리도 바르 이렇게 마르기 전에 씻고 난 뒤에 약간 촉촉할 때 듬뿍듬덽 바르셔서 카이스트의 어떤 교수가 예, 젊은이들에게 했는 그 이렇게 강의했는 게 유튜브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내용 모릅니까? 그 사람이 지금 60대입니다. 60대. 그러니까 사람 너무 가난한 집에, 예, 아들 태는데 참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시절에 돈이 없어서 막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런데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어떻게 그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어떻게 후원 뭐 그러고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걸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해줘서 그래도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거기 가서 아기도 놓고 하면서 아내가 늘 접시 닦기도 하고 뭐 닦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카이스트에 예, 이렇게 자기 지금 교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당신들이 우리는 지금 외국 여행 가는 게 금지된 시대에 살았다. 그제? 그리고 통금 시대에 내가 살았다. 그리고 외국에 나간다는 건 외국 여행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이 살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 삼끼 밥 먹는 것도 정말 어렵게 이렇게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세대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가 지금 뭐 하고 불만이 많나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강의하는 그 요소가 너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취직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지금 베트남에서 대학 나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필리핀에서 대학 나온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때 미국에 갔을 때 지금 필리핀 사람 우리가 필리핀 사람한테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한테 받는 대우를 그대로 받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 미국 가가는 내가 대학을 나오고 했지만은 정말 몬사나에서 왔기 때문에 대우가 거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막 이건 일반 일 뭡니까 농사진에 가서 일한 그 사람들 다 대학 나왔습니다. 그제 그렇게 나와도 여 오면은 이렇게 대우 못 받습니다. 그렇게 나온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일궈 나왔는데 너희는 했는 게 뭐인데 그렇게 불만이 많나 이겁니다. 한 번에도 생각해 봤나는 겁니다. 그제 얼마만큼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20살 때 30살 때 외국 여행하는 상상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외국 문 열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그렇게 살아도 그 부모들한테 불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제 없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필리핀에 이러는 사람 불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대한민국의 자산 나라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내가 여기 왔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내가 일당 노동을 해가 일당을 받아 어떻게 하면 한국 갈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어떻게 하면 미국 한번 갈까? 그제 미국 가서 어떻게 공부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국 가서 공부 좀 그 잘 사는 왜 잘 사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앞서가는 걸 공부 좀 하고 싶다는 그 일념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어쩌죠 그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지금 우리나라 와서 포도밭에 그다음 딸기밭에 미나리밭에 일하는 사람들 불만 없습니다. 여기 와서 그 자기 나라 사람들 생각하면 자기는 여기 한국 와서 일하는 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정말 호강스럽게 아파트에서 겨울에 티 입고 살고 여름에 에어컨 팍 받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부모한테 왜 내한테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왜 나는 이렇게 취직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뭡니까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취직 아무도 안 합니다. 그지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캥거루족 그치 부모한테 은채가 있지 거기가 취직하는 사람들은 다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이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그 고생을 해도 우리 부모 세대에 아무도 욕한 적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좀 유명했습니다. 그게 어느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여행도 못 내고 마음대로 돈 뭐 쓰고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풍요하게 살면서 부모한테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스스로 개척해서 살 생각을 안 하고 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제 이제 자녀들은 지금 우리 나이 됐을 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러니까 괜히 자식 할 게 없습니다. 그 나이에 예 언제 차 사가지고 타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은 대학생 때 한번 차 삽니다. 그제 자기가 능력이 있어 삽니까? 부모가 사주니까 사지. 그제 보험이고 세금이고 자기 냅니까? 다 부모들 다 내주지. 그러니까 결혼해가 그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다음에 가방에 기저귀 놓고 이래 갖고 다 엄마 아버지한테 가고 이렇게 다 살아. 아무도 불만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너무 풍족해 갖고 불만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가 내 나이 때는 지금도 훨씬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 그제 더 잘 살 거니까. 그러니까 너 나이 때 우리는 차도 없었고 그제 그리고 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엄마한테 가고 이런 상황에도 불만 하나도 없이 다니고 했는데 또 이제 자식이 좀 안쓰럽고 하긴 합니다. 왜? 지금은 자식보다 잘 사는 부모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제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그때 부모들은 뭐 하나 사면 다 오르는 시절이었습니다. 그제 집을 하나 사면 오르고 땅을 하나 사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월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 부모가 되는데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그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공부를 시키기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모 세대는 늘 부모한테 줘야 됩니다. 그제 무슨 뭐 미안하고 고맙고 해서 늘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은 노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자식만 공부시켰기 때문에 늘 드려야 되는 그렇게 실컷 드리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이랬는데 이 자녀들은 부모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부모는 부모들 사는 거고 자기는 자기들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식한테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모성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기는 하는데 돌이켜 보면은 훨씬 이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언제나 제일 좋은 것, 그지? 보습제도 충분히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침상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약 뜻입니다. 경구약도께서 침상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게 하고 반자위가 45도입니다.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하고. 준비된 약과 용량을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한다. 가루약, 알약, 물약의 투약 방법에 따라 약을 준다. 물을 충분히 여기 나옵니다. 빨간 것이 나옵니다.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 잘 흡수되게 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은 약 먹을 때 약을 잘 삼킬 수가 있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될 수가 있다.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치매나 뇌졸중, 반신마비 이러신 분은 한쪽 약이 있으면 약이 있는지 다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약을 먹으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약을 먹고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자, 경구 입으로 먹는 약 복용 시 주의할 점. 예, 다 네모 안에 있고 또 빨간 글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구 약 복용 시 주의할 점. 자,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무침 주사기나 침이 없는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이럴 때는 가루약은 숟가락 사용해가지고 물에 녹여서 입에 넣어준다든지 또 물에 녹여서 주사기로 빨아서 쫙 짜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하고 알약은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자, 알약 나오는 순서입니다. 1번 약병이 있습니다. 약병, 2번 약 뚜껑, 3번 손 이렇습니다. 손에 들어온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왜? 손이 완전 무균 상태가 아닙니다.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약에 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약은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 손으로 약병, 그 다음에 약 뚜껑, 그 다음에 손. 손이 왔는 것은 다시 병이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약 뚜껑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약 뚜껑을 닫아놓고 그러니까 약 뚜껑에 약이 몇 개 나와서 그 다음에 손으로 옮겨서 먹이고 그 다음에 잠에서 많이 나왔는 약은 손에 묻은 약은 약병에 안 넣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알약은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손이 오염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진 약은 다시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 약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자, 약 처방이 한번 나면은 끝까지 갑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또 어디가 아프가 처방했는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면은 한 모퉁이 보면 약만 한 박스 남아 있습니다. 그제? 약만 남아 있습니다. 늘 타고 늘 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 나누어 먹인다. 예, 두세 번 나누어 먹인다. 동그라미. 약을 한 먹에 드시면 보통 보면은 아침에 한 일곱 여덟 개, 저녁에 한 열 개 가지수가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질환은 배우셨지? 노인의 질환은 젊은 사람 같이 딱 하나 생기가 딱 낫는 게 아니고 줄줄줄 엮어 뿌리 고구마 뿌리처럼 엮어 갑니다. 이게 안 좋으면 저거 안 좋고 저거 안 좋으면 그래서 약이 줄줄줄줄 딸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혈압 높으면 고혈압 약 먹어야 됩니다. 고혈압 약. 고혈압 약 먹으면 또 동맥경화증 약 먹이 됩니다. 동맥경화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 또 당뇨, 고혈압과 당뇨하고는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또 당뇨약 먹어야 됩니다. 당뇨약 먹다 보니까 고혈압 높고 당뇨약 어디 갑니까? 심장 약 먹입니다. 심장, 심부전. 예, 혈압 높고 뭐 말 안 듣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뭐가 안 좋으면 줄줄줄 따라가면 다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 이름이 예, 이렇게 했지. 예, 궁극적으로 따지면 다 같은 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이 쭉쭉쭉 따라가서 4개, 5개, 6개 막 이래 됩니다. 그러다가 소화제까지 들어가고 또 잠이 안 온다 어쩌다 하면 또 수면 유도제까지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이 보통 막 열알 될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정에 가면 약 봉지가 커다란 봉지 두 개입니다. 엄마 봉지, 아버지 봉지 난리 났습니다. 난리. 예,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사시는데 지금 90인데 그 약을 저는 약을 20년 타다 날랐습니다. 그걸 만약에 며느리 보고 타다 날라 했으면은 예, 늘 기도했을 겁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한 분만 하느님이 좀 모시고 가달라고. 그제 두 분은 좀 너무 심하다고. 그제 한 분만 좀 모시고 가달라고. 그래서 약을 탈 때 늘 의사 선생님이 지금 병원은 한 7군데 갑니다. 두 분이 7군데 갑니다. 병 가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고 하는데 가면은 전부, 예,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고 계신다 이랍니다. 며느리는 날짜 잊어버립니다. 날짜 컴퓨터 같이 적어 놔야 됩니다. 날짜 저가 맞춰 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한 번씩 갑니다. 그럼 약사 선생님이 아, 이 집에는 사위도 잘 봤다 이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5분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약을 타야 되고 이렇게 전화하면은 자, 팩스를 해서 약국에서 택배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약은 예, 아니, 너무 많을 때는 두세 번 나누어 투약한다. 예,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이 잘 관리하시면 또 건강하게 오래 병원에 안 가고 집에 제가 그제 있을 제 집과 집에서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세 분은 나누어 투약하고 대상자가 손을 떨거나 손 떠는 것은 파키슨 가만히 있어요. 돈 덜덜덜 떠는 것 손을 떨거나 입안에 넣었다가 떨어뜨려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이렇게 환자가 손을 떨거나 잘 마비가 돼서 잘 떨어뜨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입안에 넣어주고 약을 삼키기 쉽게 해주고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물을 마신다. 두 번 나왔으면 또 나왔습니다. 앞에도 나왔는데 약을 삼키기 쉽게 해주고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물을 준다. 예, 물을 많이 줘서 충분히 예, 약을 잘 드실 수 있고 잘 삼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예, 꼭 알아두기 있습니다.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 손을 옮겨 두 번 또 나왔습니다. 두 번씩 나오는 것은 예, 중요하고 시험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은 두 번 나왔습니다.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 손으로 그러니까 약병에서 1번, 2번 뚜껑, 3번 손, 손으로 만진 약은 절대로 약병에 넣지 않는다. 손이 오염됐기 때문에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물약을 다룰 때도 동일하다. 예, 물약이 밖으로 나왔을 때 물약이 약컵에 나왔을 때 다시 안 물병에 약 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약입니다. 물약.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이 말은 235쪽 위에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 이게 물약병입니다. 물약병. 물약병인데 뚜껑 딱 열었습니다. 뚜껑 위가 바닥을 가도록. 아시겠지? 거꾸로 놓습니다. 뚜껑을 열어가는 뚜껑 위가 바닥을 딱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꼭 알아두기에 235쪽에 꼭 알아두기에 보면은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약병 뚜껑을 열 때 병 뚜껑 안쪽의 위를 향하도록 그렇게 병을 딱 닫아놨을 때 위 병 뚜껑 위가 바닥에 가도록 병 뚜껑 안쪽의 위를 향하도록 놓고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병 안쪽에 왜 오염되기 때문에 자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약병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물약을 사용할 때 물약병 뚜껑은 예, 위가 아래 가도록 놓고 또 병 안쪽에는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병 안쪽으로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다시 234쪽이었습니다. 물약.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 눈높이 동그라미. 자, 옆에 235쪽에 계량컵이 있습니다. 계량컵을 딱 들었는데 눈높이보다 높으면, 눈높이보다 높으면, 예, 어떻습니까? 물약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눈높이보다 아래. 아래에 둬서 물 따르면은 물약이 양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눈높이에 맞춰 똑같이 놓고 약을 따라야 됩니다.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 후 대상자에게 투여한다. 계량컵. 계량컵은 예, 자, 계량컵은 물약 먹을 때 계량컵은 언제나 눈하고 똑같이 맞춰 놓고 자, 2cc, 3cc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 후 대상자에게 투약한다. 물약은 눈높이만큼 따른 후 그렇게 해서 용기에 담는 용기에 담긴 물약의 눈금 이렇게 읽어야 할 눈금 그래서 눈높이와 딱 같이 맞춰서 약을 따라야지 안 그러면 용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 따라야 된다.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로 흔들어 섞고 이 물약은 농도가 밑에는 짙하고 위에는 연하게 딱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흔들어서 농도를 정확하게 섞어서 맞춰서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서 섞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예,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리고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어서 따른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의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자 병에 라벨이 붙었습니다. 다 선전하고 하니까 그 라벨이 붙은 쪽에 손을 잡고 반대쪽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자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이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라벨 붙은 쪽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벨이 붙지 않는 반대쪽으로 용약을 따른다. 예, 물약은 자, 병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자, 병뚜껑이 거꾸로 병뚜껑 위가 바닥을 오게 놓아놨습니다. 그래서 병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물약입니다. 물약. 약의 용량이 적을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무침 주사기. 예, 바늘 지금 주사기 보면 바늘 하나도 없습니다.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양을 복용하게 한다. 그래서 주사기를 쫙 빼가지고 입안에 짜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물약, 물약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약입니다. 안약, 안연고 눈에 들어가는 약입니다. 눈에 들어가는 약. 안약, 안연고 안약은 안약은 눈의 감염 및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안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약을 투여한다. 눈의 감염 및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물품 깨끗한 비닐장갑 멸균수와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 안약 꺼져 예, 그 옆에 참고해 보면은 예, 멸균수 있습니다. 멸균수 이건 균을 사멸시킨 물 예, 이 멸균수는 세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물, 그것을 멸균수라 하고 생리식염수는 몸의 체액과 동일한 농도이므로 예,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은 우리 땀 한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맹물하고 똑같습니까? 짭습니다. 그지? 농도가 있습니다. 땀, 눈물, 뭐 소변 다 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먹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갑니다. 짭은 쪽으로. 그래서 이게 생리식염수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몸속의 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의 체액과 동일한 농도이므로 혈관 안으로 투여하여도 삼투압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은 바로 빨려 들어갑니다. 물은 농도가 하나도 없고 우리 몸속은 농도가 있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데 생리식염수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해서 깨끗한 비닐장과 멸기현수나 생리식염수, 자, 눈에 이상이 생길 닦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입니다. 방법, 안약,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약병 겉면에 쓰인 대상자의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한다. 몇 방울을 떨어뜨리라고 처방이 났는지, 그제? 근데 병원에 가면 간호사 드롭수이랍니다. 드롭 떨어뜨리다 영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롭수 몇 번 3드롭 뭐 2드롭 이러면 두 방울만 떨어뜨려 세 방울 떨어뜨려라 이렇게 드롭수로 몇 방울 점적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대상자가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약의 용량을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한다.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고 멸균수나 자, 균이 하나도 없는 균을 사멸시킨 멸균수나 생리식염수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생리식염수의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 동그라미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입니다. 닦는 게 눈 닦는 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의 적신 솜으로 안쪽에서 바깥쪽, 예, 안쪽에서 바깥쪽, 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그리고 안약 투여 시 아래 눈꺼풀 하안검입니다. 그림 밑에 있습니다. 236쪽의 그림처럼 아래 눈꺼풀 하안검 밑부분에 멸균솜이나 끝을 댄다. 손으로 끝을 대고 있는데 손으로 꼭 누르고 있습니다. 하안검 아래에 하안검 밑부분에 멸균솜이나 끝을 대고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대상자의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 빨갛게 보이는 여기 결막낭입니다. 눈 아래꺼풀 딱 이렇게 당기면은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래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 바깥쪽으로 바깥측으로 1~2cm 높이에서 안약을 투여한다. 예, 안약을 두 드롭 같으면 이렇게 하안검 밑부분을 예, 멸균솜이나 끝으로 대고 그다음에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결막낭 아래에 결막낭을 노출시켜서 자 아래 눈꺼풀이나 외측으로 1~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눌러 옆에 보면은 코 눈과 코 사이에 비루관을 꾹 눌러서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장갑을 벗고 눈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자, 꼭 알아두기 보겠습니다. 예, 대상자 한쪽 눈에만 간염이 있을 시 반대쪽 눈에 전염되지 않도록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의 적신 멸균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을 닦아준다. 예, 그렇게 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을 닦아주고 자 이렇게 결막낭을 노출시켜서 눈 아래 꺼풀 딱 열면 빨간 부분 보입니다. 그 결막낭을 노출시켜서 안약을 드롭수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옆에 있습니다. 참고 각막 자 각막은 예, 나중에 우리 배웁니다. 배우면 뭔가 하면 감각기계 배웁니다. 감각기계는 녹내장 노인성 난청 이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각기계 질병은 녹내장 노인성 난청. 그런데 각막은 어딘가 하면 눈 가장 바깥 부분 눈 가장 우리 눈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게 각막입니다. 그래서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예, 결막에 점안하면 예, 점적기가 결막낭에 우리 넣었습니다. 눈꺼풀 대비해서 이렇게 노출시켜서 결막에 점안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 각막이 보호한다. 각막을 눈 가장 바깥에 있는 각막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결막낭을 노출하여서 거기 아래 눈꺼풀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안약을 떨어뜨려 준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결막낭에 노출해서 떨어뜨리는 이유는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각막을. 각막이 눈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자, 원인에 보면은 각막이 허옇게 뿌옇게 되는 것은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그리고 수정체가 뿌옇게 된 것은 백내장입니다. 아, 이거 시험 애매하게 오묘하게 나옵니다. 각막 눈 가장 바깥 부분에 각막에 뿌옇게 되는 것은 녹내장. 그러고 수정체, 눈 동자, 눈동 수정체에 뿌옇게 되는 것은 백내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뿌옇게 되는 것은 백내장인데 어디에 뿌옇게 되는가 하면은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것은 백내장, 각막 눈 가장 바깥 부분 각막이 뿌옇게 되는 것은 녹내장입니다. 예? 녹내장은 각막, 수정체는 백내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내장과 백내장이 있는데 어디가 더 심한 질환인가 하면 녹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치료가 됩니다. 왜? 인공수정체 바깥에 봅니다. 그제 뿌옇게 데리고 있다가 인공수정체를 바꿔놓으면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백내장은 아프지 않습니다. 안 아픕니다. 그런데 녹내장은 안구통증입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안구통증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이 정상입니다. 녹내장. 그래서 녹내장은 또 원인이 애매합니다. 애매. 원인이 또잘 모릅니다. 이렇다 보니까 치료가 잘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실명입니다. 실명. 아주 위급합니다. 실명, 녹내장은. 그래서 녹내장이 오고 있다면 아주 빨리 병원 안과 가셔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실명입니다. 그리고 안구통증입니다. 그런데 백내장은 아프질 않습니다. 아프질 않습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안 보입니다. 수정체에 이렇게 껴서 안개 낀 것처럼 안 보이는데 안 아프니까 수술 안 합니다. 왜안 하시나 물으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수술 안 해도 조금 이따 죽지 싶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안 아프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아프면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물으니까 목소리 들으면 다 안답니다. 목소리. 그냥 물체만 보입니다. 물체만. 이렇게 흐트러져서. 그래서 또 걸음걸이 보면 내 아들인지 손자인지 알수 있답니다. 걸음걸이. 그리고 목소리 들으면은. 근데 안 아프니까 수술 안 합니다. 그 아프고 안 아프고 그 차이입니다. 아프고. 그러니까 백내장은 안 아픕니다. 안 아프니까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수술하면 거짓말같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녹내장은 실명입니다. 실명 이렇게 잘안 났습니다. 안 났고 안구통증입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안구통증, 그지? 아프고 그다음에 각막이 뿌옇게 되는 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옇게 되는데 뿌옇다 소리만 나면 다 백내장인 줄 압니다. 그지? 이렇게 보이고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러면 다 백내장인 줄 아는데 장소가 틀립니다. 수정체가 뿌옇게 보이는 것은 백내장, 각막이 뿌옇게 보이는 것은 녹내장이었습니다. 녹내장은 잘 치료가 잘안 됩니다. 안 되고 애 먹고 이런데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 가장 바깥 부분 각막을 이렇게 안약을 넣으면 어디 갑니까? 딱눈 가장 바깥 부분에 약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막낭을 노출해서 안약을 떨어뜨린다. 그렇습니다. 결막낭을 노출해서 안약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연고입니다. 안연고. 안약 드롭스 방울 말이죠. 지금은 연고입니다. 연고. 안연고는 안약 투여 방법과 1번에서 6번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안연고를 사용할 때또 결막낭입니다.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끝으로 닦아버린다. 왜? 안연고는 짜고 나면 그 처음 나는 부위하고 안연고 뚜껑하고 이렇게 해서 불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또 안연고 처음 샀는 안연고는 보면은 엄박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지? 엄박지가 딱 붙어 있으니 거기도 또 이렇게 아주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안연고 짜서 버립니다. 짜서 버리고 그래서 안연고는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은 끝으로 닦아 버린다. 아래 눈꺼풀 하안금을 잡아당겨 안약처럼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골을 2cm 정도 짜 넣는다. 안연골은 2cm 정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약은 1,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뭡니까? 안약 용액을 투여한다. 방울 똑똑 떨어 넣는다. 안연골은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 넣는다. 짜 넣는다. 그 옆에 참고 보겠습니다. 안연골 투여 시 주의사항은 안연골을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꺼지로 닦아 버린다. 두 번 나옵니다. 문장이. 외부 공기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나온 것을 꺼져 닦아 버리는 이유는 외부 공기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연골 투여 보면은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여 한다.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딱 결막낭이 지금 짭니다. 그림 보면은 아래 결막을 당겨내서 그렇게 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골을 2cm 정도 짜놓고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는다. 눈꺼풀 바깥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가 눈꺼풀 밖에 나올 때 어떻게 하는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어떻게 하는가? 멸균 생리 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답은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 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비닐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그렇게 해서 안연고 했습니다. 안연고. 그 다음에 기약입니다. 기약. 기약 투여. 기약을 투여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기약은 기의 감염을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투여한다. 준비 물품. 깨끗한 장갑, 면봉, 점적기가 달린 약병, 면으로 된 솜. 이렇게 해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약병 겉면에 쓰인 대상자 이름과 약품의 효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자, 꼭 알아두겠습니다. 꼭 알아두기 보면은 기약 투여 후 대처하는데 약물이 기 안쪽으로 잘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기 윗부분 후상방입니다. 후상방 윗부분을 잡고 뒤쪽으로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뒤쪽으로 잡아당긴다. 뒤쪽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약물을 투여한다. 자, 기약을 투여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기 윗부분을 잡고 뒤쪽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이게 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치료할 길을 위쪽으로 해요. 치료하기가 아래쪽에 가면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지? 그럼 치료하기가 위쪽으로 가도록 자세를 위쪽으로 하여 기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기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주고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도를 깨끗이 닦는다. 자, 기지 있습니다. 기지. 자, 남편이 아내가 TV 보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기지 좀 파달라 합니다. 아들이 또 엄마 옆에 와갖고 물을 베고 또 기지 파달라 합니다. 기지를 파는 것은 의료행위입니다. 우리 기지 파주면 불법 의료행위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기지는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보험에 보면은 무슨 뭐 하도 나면 그 코드 넘버가 있습니다. 그지? 무슨 넘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건 기지를 팠구나. 이 사람은 물리치료를 했구나. 이 사람은 이게 뭐 뼈가 어떻게 돼서 어쨌든 그 넘버 보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지를 파는 것은 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기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이도 귓바퀴 깨끗이 닦고 기입구 기지까지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지는 이비인후과 가서 기지를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 달팽이 가니 어쩌고저쩌고 뭐 어지럽고 뭐 균형을 못 잡고 이렇게 해서 이비인후과 갔는데 그래 가서 뭐다 하고 왔는데 그래서 또 뭐가 들끄덩들끄덩 건다면서 아내 보고 기한을 좀 봐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기를 탁 보니까 기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이럽니다. 아이고 기 보는 사이에 또막 이거 헤드 이거 끼고 그냥 불빛에가 막 이러는 게 이비인후과 가서 보는 김에 기지 좀 빼주지 그 이비인후과 안 가야 되겠다 이럽니다. 그제? 그런데 그 의사는 기지를 빼주세요 안 하면 안 건드립니다. 기지를 빼주세요 해야 거기에 맞춰서 자기 코드 넘버 넣어갖고 의료보험 청구합니다.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제? 해달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들면 기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젊었을 때는 외이도 기이자입니다. 기이 그다음에 길도자입니다. 기의 길이 넓습니다. 넓어서 이 기지가 모여 있으면 저절로 밖을 나오게 돼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어느 날뭐 기가 건질건질해서 이렇게 툭 하면은 기지가 툭 떨어집니다. 저절로 굴러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외이도가 넓고 건조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외이도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여기서 혼자 사시는 분, 그지? 혼자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 아무도 이 기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도 막 입구만 조금 하고 치웁니다. 그러면 이게 5년, 6년, 7년, 10년 갑니다. 그럼 이꽉 막아봅니다. 기지가. 자, 노인성 난청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두 가지입니다. 노인성 난청 하면, 노인성 하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질병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안 들린다는 그것을 이름하여 노인성 난청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합니다. 무릎에. 그건 퇴행성이란 말이 맨 노인성은 똑같습니다. 퇴행대가 오래 사용해가지고 관절염이 생겼다.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인공관절 끼워 넣습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나타난 증상이기 때문에 이 노인성 난청이 잘 들리려면 30년 젊어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30년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먹은 게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성 난청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보청기 사용입니다. 근데 이제 안 들리는 게두 가지입니다. 기지가 막혔어. 혼자 사시는 분, 기지가 막, 이제, 뭐, 이렇게, 아들, 며느리, 손자 가시면 한 번씩 이렇게 기지를 어떻게 불법 의료행위를 합니다. 그지? 기지를 빼줄 수 있고 이러는데, 혼자 사시는 분은 전혀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 아무도 모릅니다. 기지가 막히는데, 건조하고 외이도가 좁아지면서 막아봅니다. 조금씩 막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TV 소리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가는 기가 먹어져서 잘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게 조금씩 좀 이게 뭔가 적응되어 가면 적응.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오는 딸이나 손녀가 탁 들어가면 할머니가 TV 소리 크게 하면 할머니 소리 왜 이리 커? 이랍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야야 나이가 많이 먹었어. 기가 자꾸 조금 먹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가면 뻥 뚫어 줍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바로 다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기지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쌓여 있어도 저절로 밖을 나오는데 이 관이 넓어서 나이가 들면은 건조하고 좁아지고 그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금방 못 뜰습니다. 왜 하도 10년을 지금 쌓여 있어서 그래서 녹입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약품을 넣어서 다 녹입니다.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돼. 불어야 됩니다. 불어야. 그래서 있으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뻥 떨습니다. 떨으면 다 들립니다. 다 들립니다. 이 노인성 난청이나 이 기지로 인해서 난청이 생기면 사회생활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관 같은 데 가서 떡 앉았으면 소리가 웅웅 안 들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꼭 옆에 사람 자꾸 묻습니다. 뭐라노 묻고 또 이분은 또 생각이 또 자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물으니까 옆에 있는 또 같은 어르신이 싫어합니다. 그냥 귀찮아하고 옆에 안 앉으려 합니다. 물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 눈치를 압니다. 아니까 아이고 뭐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결여되고 안 움직이니까 근골격계도 이렇게 굳어지고 또안 움직이니까 식사량도 적습니다. 많이 움직여야 당기는 게 있는데 그래도 면역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7, 8년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 가서 뚫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할머니 한 6년, 7년 반 되면 또 한번 오세요. 이랍니다. 그러면 그때 또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이랍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겠나? 이랍니다. 사십니다.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립니다. 또안 들리니까 나이는 더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가는 기가 먹었을 것 같아. 딱 노인성 난청 두 가지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계시가 잘 안 들으시는 분은 꼭 이비인후과 가셔야 됩니다.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어 안 되는가, 이 기지입니다. 기지. 그리고 기지는 우리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를 위쪽으로 하여 기약을 투여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기 밖에와 외이도를 깨끗이 닦아준다.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약간 따뜻한 온수에 담간다. 약이 따뜻해도 안 놀래게 따뜻하게 해서 귓바퀴를 후상방 동그라미 빨간 글씨 나왔습니다. 뒤로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를 약물을 점적한다. 넣어준다. 그래서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5분간 누워있도록 하고 작은 솜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귀에 느슨하게 끼워넣었다가 제거한다. 그래서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참고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내의를 자극하여 오심구토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쥐고 따끈하게 따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온수에 잠깐 담가서 따뜻하게 해서 약을 투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